앞부분에는 갈릴리 바다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니 광풍이 고요해졌더라,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스승이 정말 뛰어난 랍비 중에 랍비 이 정도가 아닌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주님, 갈릴리 바다의 광풍마저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분이시다. 즉 자연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배우게 되었고 주님은 이 광풍을 잠재우시면서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도 관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도록 하여서 장차 수십 년 후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가 일어날 때에 전진 기지가 미리 갖춰지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가시면서 광풍을 만나고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 밤에 이 배가 또 유유히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도착하셨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역은 갈릴리 동편, 바로 이 내리신 곳에서부터 쭉 가게 되면 우리에게 옛날 뉴스에 자주 나오던 골란고원 그 지역까지 이르는 가파른 지역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동의 화약고이고 오늘날에도 이제 중동 분쟁에 계속 불씨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복잡한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래 그것을 정복하였고 또 통일왕국 때 그리고 분열왕국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그것을 빼앗기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게 되고 한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는 10개의 지역에 거점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그것을 헬레니즘 문화의 기지로 전파할 수 있는 요충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0개의 도시라 해서 헬라어로 열, 데카, 도시, 폴리스, 그래서 데카폴리스, 우리말 번역으로는 발음을 한자식으로 따와서 데가볼리, 이렇게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그런 지역, 이렇게 데가볼리 지역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헬라화된 지역이고 그리고 문화를 융합하고 다신교화, 다문화와 그러한 모든 것을 융합하고 혼합하고 이러한 문화이기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배척하였고 또 유대인들도 그것을 더러운 땅, 더러운 도시라 해서 기피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일부러 그 밤에 광풍을 헤치면서 이곳까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낮에 그토록 많은 사역을 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광풍이 이른데도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리고서는 일어나서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그곳까지 건너가셨는데 왜 그렇게 반기지도 않는 곳, 또 유대인들이 굳이 가지도 않는 그 지역을 그토록 피곤하신데도 그곳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딱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딱 교훈을 주고 또 어떤 축구라든가 운동 경기라도 할 때 아주 유능한 코치가 와서 딱 하나 가르치고 가면 다른 게 잘 풀려나갈 때 원 포인트 레슨이라고 하죠. 바로 이 지역에 건너가셔서 딱 한 가지 사역을 하시고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게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바로 이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이라고 하죠. 미친. 광풍을 잠재우시고 가셔서 만난 사람은 바로 광인이었다. 이 사람은 마치 지옥의 형벌 같은 고통에 밤낮 시달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인의 형색은, 이 광인의 행색, 그 모습은 사탄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인류의 영적인 모습 그대로 또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더러운 영, 더러운 영 이런 뜻입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유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신은, 그래서 적절한 번역 단어가 없을까 사실 늘 고민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따오면 내용은 담고 있지만 다른 뉘앙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더러운 영, 이 헬라어를 직역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간 이 더러운 영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두머리 사탄의 지시를 받고 그를 따르는 졸개들, 바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 이 귀신, 악한 영들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이 기독교는 관념 철학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단한 영적인 전쟁이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더러운 영과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들어가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오늘 주제에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간략하게 한두 단어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크게 졸여서 두 가지로 보면 두 가지 차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잘못해서 한 가지 차원을 놓치게 되면 그저 마음 안에서의 선과 악의 내면의 투쟁으로 아주 축소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한 5% 10%도 다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그저 내면에서의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아주 일부라는 것이지요.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은 백성의 이 상태, 육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육신과 그리고 성령의 주도권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새삼새영, 이 안에 내면적인 싸움은 1차원적인, 말하자면 오늘날 영적전쟁의 개념으로 볼 때 지상적 수준의 영적전쟁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쪽 쓰는 사람들은 그라운드 레벨 이렇게 씁니다. 그라운드 레벨, 지상적 수준에서 영적전쟁, 이것은 내면에서의 악한 본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향한 이 거룩한 소망, 이것이 서로 투쟁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것은 존재하게 되고 이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성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옛 소욕과 새로운 새 사람이 투쟁을 하면서 점점 주도권을 성령께서 장악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요. 이것이 진정 영화로 가기에는 육신을 벗어나는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적 수준, 적절한 번역은 아닌데 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영어권 쪽 쓰는 분들은 유니버설 레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편적, 총체적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악은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그런 악이라는 것은 그저 선의 결여이다. 선이 좀 없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 악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쫓아냈던 이 귀신도 단지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악한 존재들은 오늘날도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이 문화 속에서 또 정치 제도를 장악해 나가고 그리고 뭐 단체, 여러 조직, 여러 사람들 배후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사로잡힌도 모르게 사로잡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세워나간다. 그리고 확장해 나간다. 하나님의 거룩과 뜻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저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확장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역에서 그들은 조작하고 또 실제 그 권세를 사용하고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고 수많은 미디어들을 사용하고 해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격까지도 때로는 감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있다. 그리고 실제 영적 전쟁은 이런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지상적 수준과 우주적 수준의 이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악한 영의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이 상황을 계속 보면서도 이것은 단지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 뒤에 악한 영이 사단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조직들을, 수많은 세력들을 거짓으로 호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악한 영에 대해서, 이 악령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의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 자꾸 연구하고 탐색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이 또 들어가서 그들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의 영을 사로잡는 그러한 수단들은 점성술, 점괘, 또 일반적으로 사람 눈 속이는 마술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마법,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괴한 이제 오컬트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또 악한 영에 시달리고 또 이들을 또 치유하는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음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이 세상에서 전쟁을 도모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에서 또 그것을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이 사단마귀의 그 세력에 대하여, 공격에 대하여 담대하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광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행색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2절에 귀신 들려 있는데요. 어디에 사느냐 하면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귀신 들려서 난동을 피우니까 사람들 사이에 살지 못하고 추방당한 겁니다. 그러니 살 수 있는 곳 찾아가 보니 이제 우리처럼 그런 전설의 고향 나오는 그런 무덤 형태가 아니고 이제 유대 쪽 지역은 사막 지역이어서 그 산이나 돌로 동굴을 만들고 그 앞을 돌로 돌 그 입구를 막아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없는 곳에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큰 힘이 세지요. 돌을 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람, 비 피하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거주하게 하고 있다. 4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 번 쇠고랑 쇠사슬에 이렇게 매였는데도 끊어버렸기 때문에 주렁주렁 달렸겠죠. 그러한 행세, 손과 발 다 엉망이겠죠.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힘이 너무 세서. 그리고 5절, 짐승처럼 울부짖는 겁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연구하는 심리학이라든가 또 정신분석 이쪽에서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 요즘에 이런 증세하니까 가끔 현실 속에서도 이게 보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중인격자들이 있습니다. 이 다중인격은 자기가 속이는 줄 모르거든요.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들어있고 이게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데 다른 인격이 주장을 하게 될 때는 이 인격은 딱 들어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다 들어가 버리면 이 인격, 원래 인격이 나와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끔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비극적인 살인 사건일 때 뭔 일인지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런 게 나오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걸 표현한 건데 내 안에 인격이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이제 최근 유행하는 거 영화에서는 열 인격이 열 스물하나 이렇게까지 그런 실제 현상 속에서 관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이제 다른 인격이 주장할 때 이 인격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은데 귀신 들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내 인격은 깨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적인 인격체가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살인을 행하고 그리고 나를 광야로 끌고 가고 막 온갖 다 하고 사람 쫓겨나고 이러니 눈을 뜨고 있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지옥 같은 형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자기 몸을 벽돌로 모든 걸로 다 긁어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 귀신 악한 존재는 다른 데로 또 옮겨가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막아놓고 여기 있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는 이 고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이 사람 구하고자 그 밤에 그토록 피곤하신데 광풍을 헤치면서 잠재우시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하여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 그 사람 그대로인 것입니다. 5절, 그래서 제 몸에 그렇게 상처를 내면서 해치고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옷을 입을 겨를도 없는 거죠. 완전 들짐승 모습 그대로입니다. 악한 영은 영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사람을 공격하고 또 처절하게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광인을 보자마자 이 앞뒤에 8절,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걸 다시 조합하면 우리 주님 멀리서 그 광인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른 어떤 주술적인 그런 도구가 필요 없이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그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신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뛰쳐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려오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서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당신의 메시아 때에, 최후의 때에 우리는 당신에게 구속되겠지만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간청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모르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제자들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게 귀신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내 이름은 군대인데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단수로 대답하다가 또 복수로 대답합니다.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내 이름은 군대니, 이게 원어의 레기온, 요거 로마의 군단 혹은 여단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최소 6,000명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이 군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간에 6,000개가 들어있다라기보다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이 한 인격체 안에 지금 들어와서 이를 사로잡고 주인 행세하고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들도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라사 사람들은 전혀 몰라봤어도 오히려 악한 귀신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면 어떻게 할까요? 구약과 또 그 당시의 문헌과 신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그 당시, 그 지금도 무적행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일부가 그곳에 묶여있고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사단과 그 속의 악한 세력들은 무적행에 모두 갇히게 될 것이다. 그 실예 말씀이 하나가 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신 이 말씀, 무적행에 끝이 없는 갱도에 그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의 눈앞에서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다면 무적행에 들어가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이 지역에서만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산 곁에 돼지떼를 보고 차라리 그리로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간청을 하고 우리 주님 허락을 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했습니다. 그 뒤에 더 나온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돼지값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음식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로마에서도 돼지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었고 뭐 그에 대한 레시피까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돼지 2,000마리는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이 한 영혼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였기에 그 돼지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그 광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제정신을 하고 옷을 입고 깔끔하게 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해서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괴물과 같은 괴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미쳐 날뛰던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서 있더라.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 두려워하더라였습니다.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더라 이 반응이 4장 마지막 부분, 광풍을 잠재운 예수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같은 단어 포베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광풍을 잠재우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는데 반응은 똑같은 두려움인데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추방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능력을 넘어서 몇 배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불독이 쫓아오길래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키보다 훨씬 담장을 넘었던 기억 그럼 가끔 있으시죠? 이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크게 발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되면 좋을 텐데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추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진정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그들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모가 멀쩡하다고 살아가는 게 멀쩡하다고 그들은 자신이 정상이라 여기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만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도 어떤 해가 미칠까 두려워서 오히려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소중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재물이 구원보다 재물이 더 소중한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었고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치관적으로 귀신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그렇게 만몬 귀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성경은 그렇게 은유적으로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겉은 멀쩡하나 이 세상의 걱정과 이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만문을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는지 매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것이 이들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간교하기에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받은 전직 광인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거라사 사람들이 나가쇼 떠나가 주쇼 하니 타고 오셨던 배를 타고 떠나가려고 배에 오르시는 곧바로 오르시는 겁니다. 쉴 틈도 없이 오셨는데 쉴 틈도 없이 다시 쫓겨가듯이 다시 배를 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나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더니 우리 주님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에 이 치유받은 광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전직 광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간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죠. 앞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아마도 그 감격 속에 뭐 사실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는데 따라가고자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회복된 미쳤던 사람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몸속에 뭐 하나 벌레 하나 들어와도 그토록 고통스러운데 눈 뜨고 있는데 내 안에 귀신들이 내 몸을 움직여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잠자야 하고 하여튼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하는 영원한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면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그런 형벌의 아주 일부분 모습인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가족에서도 마을에서도 쫓겨나 고생을 했으니 이젠 귀신 다 쫓겨나고 정상이 되었으니 가서 좀 회복 좀 해라. 너무나 고생했는데 가족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회복 좀 해라. 첫 번째는 회복의 미션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미쳤던 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가족들과 더불어서 정상적으로 평안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 그거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묻거든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묻거든 갈릴리 바다 건너온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서 군대 귀신 쫓아보내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가셨소. 이 한마디 증언해라. 너무나 쉬운 미션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버리고 주님 쫓겠습니다. 거대한 사명을 가지고 가고 싶어 했는데 주님 거절하시면서 그냥 네 사는 자리에서 잘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나한테 구원받은 것 구원받고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라. 사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120%, 200%, 아니 1000% 달성한 것이죠. 대가볼리에 나가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요. 대가볼리, 아까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데카폴리스, 10개에 떨어져 있는 도시들, 헬라 도시에 가서 그렇죠? 예수를 전혀 모르고 그런 곳에 가서 미쳤던 곳,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들을 잘 전하는, 그래서 장차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토대를 미리 마련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의 그 선교가 있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도로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를 전업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세상 귀신 쫓겨나고 새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람들이 바람직함을 그러한 삶의 모습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미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것,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도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주의하고 있는 여러 주석서를 보다 보니 제시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쓴 경구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성자이지만 우리 집 식탁에서는 악인이고 다른 모든 곳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하지만 가정에서는 세속적이고 불경건하다는 말은 절대로 듣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 인용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또 내 가족에게 가서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내게서 귀신이 떠나갔음을 주님께 구원받았음을 그렇게 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내 가정이, 내게 주신 직장 일터가, 내게 주신 사람과의 만남의 그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서울교회에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요즘 서울교회를 지키는 일이 또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그곳에 가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사명임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우주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이 군대 귀신을 이 거룩한 교회당에서 쫓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아 이 거룩한 교회당에서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홍해 작전 기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과의 이 거룩한 영적 전쟁 정말 주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주님 주신 일 가정에서와 교회와 사회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